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드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6장 1절에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수르 광야에서도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 24절에 나왔었는데 오늘 원망은 어제 본문에서 묵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정도의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원망과 불평이 더 발전하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도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도 살아있고 귀신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다지 믿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신다 하는 것을 듣고 배웠거든요. 여러 번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아니면 어제 쓴물이 단물되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정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홍해가 갈라진 거 기억하고 쓴물이 단물되는 거 이런 거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뭐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종노로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학대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종노로 됐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고통이 추억이 된다 손치더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이 자라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 채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함부로 내뱉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말을 내뱉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성품도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을 과장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이게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7절 보시면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 얘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향한 비난과 원망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고 원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7절, 조금 전에 7절도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런 말씀도 있고 9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라는 말이요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는데요 문제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표적이 원망을 계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이 사람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뭐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정말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원망을 계기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원망이 아니고 그저 단순한 기도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다고 기도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기도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았겠느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밀려오면 주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홍해밖에 안 보이고 믿음이 없으니 애굽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물 없는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이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원망하는 게 맨날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이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뭔 좀 더 고차원적인 뭐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인생에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고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없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원망이 아니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얄팍한 인생인가 하는 것이 입증이 될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마련하세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백성이 아니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난번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그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자격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은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기와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틀치 사흘치 거두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나 아침까지 남겨두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항상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말을 안 들어요. 진짜 고약하지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항상 말을 안 듣고 항상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요,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주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양식을 쌓아두면 편안하게 느낍니다. 먹을 게 많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거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많이 쌓아두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른 채 그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을 살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날마다 하시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거거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기고, 이게 다 순간마다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믿음 자라나고 성품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 은혜가요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져요. 오늘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남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로 되어봤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무슨 대박으로 이거를 되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는 다 거두었는데 마술적으로 똑같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평균케 하는 원리를 설명을 해요.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 다 되어가지고 함께 나누었다는 말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마술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적게 거둔 자는 많이 거둔 자를 그렇게 하면서 다 평균케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매일 베푸시는 은혜는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두 목 세 목을 움켜쥔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도 만나가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쌓아두지 그러니까 나누지 않고 쌓아둔 복은요 쓰레기가 돼요. 나눌 줄 모른 채로 움켜쥐고 있는 복이요 그게 쓰레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의 증거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 5장에서 본 것처럼 부자에게요 그 많은 금과 은이 죄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눌 줄 모르는 너는 남을 돌보고 섬길 줄 모르는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사람은 너는 정말 세속적인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소망두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만나가 다 은혜인 거예요. 매출하게 다 은혜죠. 자기가 심고 거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움켜쥐고 몇 날 며칠 쌓아두면 그거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은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다 함께 누려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혼자 다 누리고 쌓아두고 떵떵거리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배워야 되는 거는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 지나갈수록 나누는 몫이 많아지고 섬기는 몫이 많아지고 베푸는 몫이 많아져야지 자기가 움켜쥐는 몫이 더 많으면요 그거는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나 우리 온 교회가 이런 나눔과 섬김과 베품에 더 익숙해져가는 그게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몫이 더 많아져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과 결핍함 경험할 때 있겠지만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기도는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거를 은혜인 줄 알고 그거를 복인 줄 알고 내 기도에서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